오늘 말라기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은 형식적인 예배와 또 삶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지적했는가를 살폈습니다.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예배의 문제는 예배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그저 버려도 될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갖다가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이런 예배 이제 그만하고 성전문을 닫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분노한 마음이 더 지독히 잘 표현되어 있는데 제사장들 얼굴에 뭘 바른다고요? 똥을 발라주겠다. 근데 그 똥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드렸던 제물에서 나온 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마음 아파하고 분노했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진심 없이 드리는 예배, 삶이 빠져버린 채 형식만 남은 예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속상해 하셨어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둘러부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무너진 예배에 대한 질책이에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본론을 말씀을 드리죠. 나 김동완은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이 나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번 호되게 따지려고 했어요.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 대리로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추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주 소중한 선물이 올시다. 국민의 채찍이 올시다. 나 김두한 본 의원은 이 시각부터 이 대통령을 대리해서 나온 이 총리 이하 국민의원들을 모두 피고로 다루겠습니다. 피고 말이에요. 죄를 지은 피고. 내가 이것을 들고 온 것은 이 나라 재산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국민의 사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선물을 고루고루 맛을 봐야 합니다. 일제치하 김인은 3.1운동 때 피를 흘리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애국선녀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심한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국민의 선물을 받으시오. 그리고 반성들 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욕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요. 국민들은 날 보고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 똥이나 쳐먹어보세요.
해도 되겠습니다. 야인시대에 나왔던 드라마죠. 이건 실화입니다. 1966년도 9월 15일자 모신문에 재벌회사의 비호로 밀반입하려다가 들킨 큰 밀수가 이루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소위 사카린 밀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국회에서 그 정부가 비호한 재벌 회사에 대해서 모 국회의원이 이제 고발하는 내용인데 그때 이게 이제 알려지기는 파고다 공원에서 포왔다고 돼 있는데 파고다 공원은 아니고 자기 집에서 포온 똥입니다. 그거를 국민들의 그 분노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실지 이 똥물 투척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내각이 총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근현대사에 이 땅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렇게 오물을 투척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중심에 그 격렬한 울분의 표시죠. 근데 그 원조가 하나님일 줄이야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장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여기서 맺어진다면 참 우리는 매우 씁쓸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와 세운 언약이요?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고 이 심판을 선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원래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라헬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라헬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와서 첫날 밤이 치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해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외삼촌 집에서 7년이 넘는 세월을 노역을 하죠. 그렇게 해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이 두 아내는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종까지 동원을 시켜서 자녀를 생산을 해냅니다. 이 레아에게는, 야곱이 탐탁치 않게 여겼던 이 레아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입니다. 이 딸이 세겜성에 잠시 머물 때 그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성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인생사에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 유형의 죄가 있지만 물리적인 힘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가장 악한 짓입니다. 가장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이 침묵해요. 아버지서부터. 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가 낳은 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에요. 어쨌든 혈육인데 딸이 이런 큰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침묵도 너무너무 나쁜 짓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심의와 레위가 듣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한 배에서 난 혈육이에요. 디나의 사실상 한 배에서 난 오라비들이죠. 너무너무 분노해서 여동생이 이런 성적인 수치를 겪은 것도 속이 상하지만 가족들의 침묵이 너무 아팠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침묵이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복수극을 벌입니다. 화친하는 척 하면서 우리 누이 동생과 결혼을 하려면 우리 종교법을 따라야 된다. 전부 할례를 시키죠. 그리고 그 통증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피바다를 만들어요. 큰 사륙이 벌어집니다. 이게 레위가 한 짓이에요. 이 소식을 접한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너희가 잘했다. 마땅히 그것들을 응징을 받아야 된다. 이래도 이게 시원찮을 판인데 자기만 생각해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상처 입은 본인 외에는 다 삼자예요. 부모마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삼자예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울분을 터뜨리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을 즈음에 열두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복을 빕니다. 근데 드디어 이 디나의 오라비 사육국을 벌였던 시므이와 레위 순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복을 비나 한번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를 좀 띄워주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다 같이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축복을 비는 현장인데 이 두 아들들에게는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저주의 핵심이 뭐죠? 너희들 이 지면에서 완전히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저주를 해서 그런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도 없어지고 레위 지파도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레위 지파가 어디에서 등장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오랜 시간 보이지 않으니까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은 부치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우상을 만들죠. 위에서는 율법을 받고 있고 밑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내려와 보니 그 장면이 목격이 된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 하니까 누가 갔죠? 레위 지파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 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 죄지었던 사람들이에요.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느니라? 예,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십니까? 레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경영하는 원리를 보면 참 오묘막측해요. 이 사람들은 처단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척결하는 도구로 누굴 씁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써요. 그리고 먼 훗날 모세는 이들을 역사 속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둠밈 우림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누구에게 있도다? 레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경건한 자. 레위가 먼 훗날 경건한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모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에요. 인정사정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 말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에 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사적 표현이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시작.
앞에 운영하고 온전한 문자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들이 급기야는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제사장 지파로 쓰여지게 되며, 10절에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온전한 번제가 뭘까요? 온전한 번제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안고 있는 그림 속에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냥 없던 일로 덮자는 용서 아닙니다. 그게 용서라면 십자가의 사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왜 갈보리 언덕에 서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드님을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레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만 있으신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세우심으로써 거기 죽었어야 될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며시 열어놓은 소망의 언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심판의 그림은 얼굴에 똥을 발라도 시원치 않을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 성전문 이제 그만 닫자 라고까지 하나님이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우리는 일찍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2장으로 가서 4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과 무엇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레위의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합니까? 죄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십자가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일일이 예배 순서 같은 거, 형식 같은 거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올해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 내년에 또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반복되는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사와 예배에 성실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의 예배의 개념이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언제죠? 밧세바 사건을 경험한 후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지면서 아주 와장창 무너진 게 아니라 가루가 되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옥 같은 시어에다가 예배에 대한 구속사적인 혁명적 고백을 담아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번제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꽃가옷 입고 형식과 모든 내용을 잘 구비하는 게 그런 성실성이 온전한 예배의 정수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일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씨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불쌍한 존재예요. 살수록 우리는 내 안에 얼마나 전적인 부패가 감각조차 없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의 정수입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상한 심령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한 주간 우리 TF팀에서 치유와 공의를 위한 회개 기도의 기간을 정하고 이제 어쨌든 5년 넘게 끌어왔던 이것을 이제 매듭을 짓자는 차원에서 기간을 정했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래 끌어야 했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드리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 처음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한국 교회에 끼친 해악은 무한대의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입었던 피해와 아픔은 말할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 한복판에 이 사건을 겪어야 됐던 자매들은 어떤 말로도 영원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 외 모두 제3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용서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켠에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 있기에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한 주간 기간을 정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살피십시다. 내 안에서부터 살피십시다. 3일 뉴스에 띄어진 그 자막의 문자의 내용처럼 세속적인 가치 속에 물들었던 잘못된 교회관, 숫자의 우상과 허수에 속았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 우리 3.1교회가 숫자를 겹쳐서 발표했던 거 모르세요?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숫자부터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많이 닿았다고 기록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숫자를 보셨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이라는 숫자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런 것이 잘못된 교회 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진실한 예배, 눈물과 땀과 인생을 드린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3.1교회를 오늘날까지 긍휼히 여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날을 위해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분골쇄신하는 자기 성찰과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는 값을 지불하는 통곡이 없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많이 나오지 말고 전부 나오세요. 전부 나오셔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수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려왔던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저는 우리 3.1교회 젊은이들 또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표현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부임해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 3.1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보여요. 이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른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는 찬양입니다만,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3.1의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 같지만 레위의 언약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전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이 찬양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상한
큰 소리 안 내도 좋습니다. 나직한 음성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3.1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음 한 주 이제는 이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